사냥대장이 주말에 갑자기 아마 출장을 가신 것 같습니다. 댁에 부모님 뵈러 가셔서 우리 전도사님이 지휘를 하셔서 또 다른 감동에 참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사람의 그 생명의 정체가 상당히 소상하게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밝혀지는 여러 가지 사실 중에 생명과 관련된 그 유전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러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쥐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를 이렇게 핥아줍니다. 그런데 그 뭐가 묻어있지 않은데 핥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쥐를, 그 새끼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어미 쥐와 함께 지나게 해놓고, 한쪽은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다른 곳에 이제 두어서, 젖은 어미 젖을 같이 먹였습니다. 똑같은 어미 젖을 같이 먹여서, 어미하고 같이 사는 그 쥐 새끼도 같이 어미 젖을 먹고 또 그 어미 젖을 짜서 어미하고 분리되어 있는 다른 쥐에게도 같은 젖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젖을 먹이는데 어미 쥐와 함께 사는 어미 쥐가 이렇게 핥아주고 사랑을 베푸는 쥐는 아주 성장이 빠르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미와 떨어져서 사는 쥐는 아주 힘이 없고 맥이 없고 활력이 없어 보이고 성장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어미의 사랑을 받고 잘 자라는 쥐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아주 왕성해서 사랑 없이 사는 쥐보다 훨씬 빨리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장 호르몬을 아주 왕성하게 분비시켜주는 요인은 그 어미 쥐의 사랑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여기 사랑의 핵심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본질 혹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예를 들면 물의 속성이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건 거역할 수 없는 속성이고 자연의 섭리입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의도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을 텐데 왜 창조는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고 계시냐.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에 고통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것, 한 번 낳아본 사람은 두 번 다시 낳고 싶지 않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으면서 해산을 합니다. 아마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모든 집에 아이는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하러 그 고생을 두 번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둘 있고 셋 있고 최근에 어느 뉴스에 보니까 10명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10명. 알면서 그 다음에 자식 낳을 때에 당하는 고통을 알면서도 사랑의 결실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속성 때문에 인간은 창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를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비밀을 장차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구속의 비밀을 미리 간직하신 채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전부터 창조주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적나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고 구속하시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이사야 43장 7절, 21절 말씀을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본래 만동 못한 인간에게 인격을 부여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인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가 가끔 듣던 말씀, 이런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랑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분명히 생명과 사랑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생명과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 말은 사랑과 생명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생명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절을 한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깊이 음미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뭐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그 힘이 여기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갔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자신이 지금 생명에 거하고 있는지 사망에 거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직도 뭔가 막힌 담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고 있다면 이 말씀대로 할 때 그것은 아직도 사망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지금 요한일서 3장 14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그 사랑에 의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신명기 30장 6절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여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게? 사랑하게 하사. 그 사랑하게 함을 통하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역시 사랑과 생명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한 생명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에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과 죽음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심판, 멸망,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정하신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누구든지 내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심판이 이르러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랑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서로 주고받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이상구 박사님의 테이프를 좀 연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선별해가지고 이제 우리 동호회 회원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 좀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 그 테이프를 좀 여러 개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마이애미 의과대학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산하 병원이 있습니다. 일찍 예정보다 더 일찍 태어난 아이들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아이로 만들어서 퇴원시키는 병원입니다. 아주 유명한 병원입니다. 거기에 많은 병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 중에 1호실과 2호실이 있는데 그 이제 두 병실에 지금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2호실 병원에 입원하면 한 15일 이내로 아이가 건강에 대해서 퇴원을 합니다. 근데 1호실에 입원하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언제나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2호실에 들어가면 2주 이내로 퇴원. 1호실에 들어가면 한 달 넘어야 퇴원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니까 이제 의사들에게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을 철저하게 조사해봤는데 똑같습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결과가 여전히 나옵니다. 그때 2호실에 그 2호실을 관리하는 간호사, 그 수간호사가 그 담당 의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병실은 다른 병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네 번 정도 아이들의 이렇게 얼굴과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과 정을 그 아이들에게 쏟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로실은 상당히 성적이 우수한 간호사들만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차질 없이 아주 기계처럼 착착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이오실 아이들이 빨리 회복이 돼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사들이 그 말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번 그럼 방을 바꿔보자. 그래서 1호실 간호사가 2호실로 가고 2호실 간호사가 1호실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호실 병실의 아이들이 빨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의사들이 이제 그 이론적으로 그 체계를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여러 달에 여섯 달에 걸쳐서 그 실험을 해본 결과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논문 제목이 참 별로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냥 사랑이 조사나 성숙에 미치는 영향. 그럼 참 좋은데 그런 말을 가지고는 의학계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 가지고는 그 의학계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논문 제목이 이겁니다. 운동성 피부 접촉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운동 아닙니까? 피부를 만들어 이렇게 만져주니까 운동성 피부 접촉이 조사나 입원비 절감에 미치는 영향. 일찍 나가면 입원비가 덜 드니까 지금 이건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아이들이 퇴원을 해서 나가야 이 돈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문 제목이 참 희귀하게 그렇게 됐어요. 운동성 피부 접촉이 조사나 입원비 절감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그 논문이 발표됐을 때 미국 의료계에 굉장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립병원에다가 명령을 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나 관리하는 병실입니다. 조사나 병원 모든 국립조사나 병원에다가 이 규칙을 하루에 15분씩 4회 이상 쓰다듬어 주라. 그런 명령을 이제 다 해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원들이 하루 4번씩 15분씩 4번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근데 날짜가 줄질 않고 똑같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운동성 피부 접촉을 하는데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긴 하는데 아주 귀찮은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만드노. 그래가지고 아무 감정 개입 없이 그야말로 운동성 피부 접촉만 한 거예요. 이렇게 15분 하래니까 그게 얼마나 또 길겠습니까? 15분이면 이게. 예? 마음 없이 하면.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무 병원도 안 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 간호사들은 여전히 하고 있겠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생명적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가 함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대가 사랑이 메마르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과 함께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새 왜 그렇게 집에다가 개를 많이 키웁니까? 개를 왜 그렇게 많이 키워요? 개는 사람에게 정을 줍니다. 사람 대 사람은 서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정이 있다가도 한번 싸우고 나면 돌아서고 복잡한데, 개는 주인만 허락하면 언제라든지 주인께 다가와서 꼬리를 흔들고 주인께 안기고 정을 줍니다. 그게 오늘날 그 애완동물을 그렇게 키우면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사람 키우는 돈보다 더 든다고 그래. 그 동물 하나 키우는 게 정에 굶주려서, 정에 굶주려서. 일본에서는 그런데 좋긴 좋은데 막 털이 빠지고 또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개 노릇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또 만든대나요? 우리가 서로 간에 진정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고 허약해진 사람들의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히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저는 이 그 증언의 말씀을 보다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 이 이론, 사랑이 치료 효과가 있다는 이론이 최근에 뭐 의학계에서 이렇게 대두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소중한 자산, 이 증언의 말씀 중에 교육이라고 하는 책, 교육이라고 하는 책, 이건 뭐 백수십 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만, 114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활동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므로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벌써 그때 사랑이 치료하는 기이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분노를 쉬게 하는 유순한 대답, 오래 참고 온유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이런 교훈들을 배울 때 과연 우리의 생애는 얼마나 큰 치료의 능력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지상에 서린 하늘 분위기를 얼마나 미리 맛보게 될 것인가? 이 상대를 치료하고 자신을 치료하는 이 사랑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아까 말을 좀 빌리자면 운동성 사랑의 접촉, 피부 접촉이 아니고 운동성 사랑의 접촉이 시작되면 우리 모두에게 영적 성장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고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교회는 몸이라고 하는 유기체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몸에 지체가 많이 있지만 한 몸이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몸이고 동시에 각 지체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몸의 모든 지체를 연결해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다 이렇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 혈관을 흐르고 있는 혈액을 통해서 힘이 나옵니다. 이 혈액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혈관을 흐르는 혈액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제가 이거 신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뭐 더 깊이 알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이 교회 한 몸에 비유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혈관은 인체에 있어서 혈관은 우리 교인들 모두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가 혈관입니다. 그런데 혈관에 뭐가 흐릅니까? 혈액이 흐르듯이 교인들과의 다 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연결된 관계에 흐르는 혈액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교인들 상호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혈관과 같은 그 관계 속에 사랑의 혈액이 흐를 때 이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혈관의 한 부분이 막히거나 터지면 온 몸이 불편해집니다. 심하면 불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고통을 받거나 불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불구 교회에 다니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아픈 교회에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싫습니다. 아픈 교회, 병든 교회, 한쪽이 망가진 교회, 우리 그런 교회 원치 않습니다. 맞습니까? 원하는 사람도 몇 분 계시는 것 같네요. 뭐 대답은 안 하셨지만 아무도 그런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서울중앙교회가 중환자라며? 그런 소리 들어보세요. 기분 안 좋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혈액이 흐르지 않는 불편한 관계가 혹시 있으면 교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그 관계를 정리하고 사랑의 혈액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흐르도록 함께 돕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무거운 고통 때문에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정신적 고통 때문에 오는 그것이 너무나 크고 극심해서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대 소망 772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시는 그 정신적 부담과 고통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어서 정상적인 죽음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막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죄 때문에 그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막혀버렸습니다. 혈관이 모두 막혀서 사랑의 혈액이 흐르지 못한 결과 계속 피를 뿜어대야 하는 심장이 나오는 피가 흘러갈 길이 없으니까 심장이 파열돼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막힘이 있어서 사랑의 혈액이 흐르지 못한다면, 우리 가족들 간의 어떤 막힘 때문에 사랑의 혈액이 흐르지 못한다면, 오늘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막힘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와 이웃 사이가 막히고 하나님 사이가 막혀서 주님의 사랑의 혈액이 흐르지 못한 결과 주님의 심장이 파열되었듯이, 그래서 돌아가셨듯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있다면 지금도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교사에게 보내는 건면 256페이지에 우리들 상호 간의 관계는 인간적인 표준에 의해서 지배되어서는 안 되며 거룩한 사랑, 곧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나타난 사랑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 생각하는 신앙을 갖자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주관적 편견이나 개인적 감정이 아닌 사랑의 원칙이 지배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교회에서 사람의 관계는 원칙이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 개인의 감정이 다 제각각입니다. 반응이 다 제각각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관적 편견이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면 교회는 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간의 관계가 사랑의 원칙이 지배할 때 이 교회는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이 교회에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화초는 정성을 들여 가꾸어야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화초를 보셨습니까? 꽃을 보셨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아주 좋습니다. 우리 해마다 박병환 집사님께서 그렇게 꽃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이창호 장로님이 얼마나 그걸 정성스럽게 가꾸시는지 몰라요. 그게 괜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정성이 들어가서 화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죄는 저절로 잘 죄를 우리가 연습하지 않습니다. 죄의식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가꾸지 않아도 자동으로 잘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깊은 신앙심을 가졌던 톨스토이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에 의하여 살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죽음의 시작이고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사랑은 삶의 시작이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밭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것을 거두어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이 오늘 이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가 심는 씨앗의 열매를 걷고 있습니다. 불신, 시기, 질투심, 자기사랑한, 원통한 생각과 감정을 심으면 그것이 즉시 열매가 되어서 우리 영혼에게 고통을 주는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과 사랑과 타인의 감정을 부드럽게 대하는 정신, 이런 씨앗을 심으면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그 같은 열매를, 심은 씨앗과 같은 열매를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행에 대하여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말고 자기가 평상시에 뿌린 씨앗에 대하여 생각하고 씨앗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려뽑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 353페이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도대체 갖고 싶은데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다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입니다. 이거 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고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받으실 것이다. 저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용솟음 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심령 속에는 사랑이 용솟음 칠 것이다. 거기에는 환상적인 감각이 없을 것이며 다만 영속적이며 평화스러운 신뢰심이 있을 따릅니다. 모든 멍에는 가벼우며 그리스도께서 메워주시는 멍에는 쉽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될 때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유쾌한 것이 될 것이다. 흑암에 쌓인 듯이 보였던 길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서 행하는 생애다. 이 교회 안에 사랑과 웃음과 감사의 정신이 전염병처럼, 정말 전염병처럼 사랑의 감정이, 사랑의 모습이, 감사의 정신이, 우리의 미소하는 모습이 이 교회의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